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습니다. 심 차관은 이른바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으로 꼽힙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공주 출신으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엔 형사 1부장을 맡는 등 이른바 기획통이 갈 수 있는 요직을 모두 거쳤습니다. 차관 전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한기수 아래인 이원석 현 검찰총장을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른바 특수통들을 중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사건을 놓고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기획 분야를 주로 해온 심차관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심차관은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있어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검찰 구성원들이 앞으로 그런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본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 정식 임명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야당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통합 차원이라며 2022년 12월 사면 때부터 복권은 예정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관계자도 올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복권은 선거 이후로 불리한 거라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결정 직후 대통령실에 여러 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실상 결정을 번복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겁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이제 용산의 결단이 남았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만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 것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법무부 결정 전 대통령실에서 의견을 물어왔고 김 전 지사의 복권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부탁한 적 없고 영수회담 때도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대통령실에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광복절 행사가 두 개로 쪼개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해야 나오시겠느냐고 물어왔지만 이렇게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저 용산에서 대변을 시켜서 우리는 건국절을 부인한다. 건국절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발표하게.
1948년 건국을 주장하며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등을 놓고 봤을 때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공놈도 내가 뉴라이트다 이라고 대담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마치 연탄가스처럼 형체는 없는데 계속 피해를 주는 것.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상당한 배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반역자들이 일본의 우익과 내통을 해서 오히려 전전일본에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복회의 불참 방침에도 대통령실은 경축식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도 정부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광복절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와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 불합리한 규정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선수촌 안팎에서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라거나 선수 연봉과 후원 계약도 하나하나 제한한 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입니다.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수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이상으로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요소들은 현대적인 요인과 혹은 선진 스포츠 문화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폰서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제안했습니다. 국가대표는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스폰서 계약은 한 곳만 허용하고 표기도 우측 옷깃으로 정해졌습니다. 실업 배드민턴 연맹의 선수 계약 관리 규정엔 연봉도 정해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 해 연봉도 최고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자율적 연봉 계약은 3년 이후부터입니다. 안세영 선수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비인기 종목 특성상 몇몇 스타 선수만을 위해 규정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수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서울 구로역에서 작업 차량의 충돌에 30대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 관련해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사장이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숨진 직원들에게 있는 듯한 발언을 해서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코레일 측은 사고 당시 CCTV 녹화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일부 유족들은 사측에서 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때까지 발인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사고 당일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구로역 사고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유족들이 이렇게 위험한 작업인지 생각도 못했다고 하자 말을 꺼냈습니다.
몸을 잘 아끼고 하라 이렇게 해도 늘 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눈에 일이 보이면 그걸 막 덤벼들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지.
유족들은 사고 책임이 숨진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냐며 두 번 상처가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한 사장은 JTBC에 책임 회피의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며 유족들이 상처를 받으셨다면 죄송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어제 유족들에게 사고 당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사고를 낸 선로 점검차에는 CCTV 두 개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충격으로 지워진 건 아닌지 그래서 복원이 가능한 건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사측에서 충분한 사고 관련 설명이 있을 때까지 발인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기업에 600억 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해줬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350억 원은 부정 대출이었는데 은행 측은 손 회장이 연루된 사실은 찾지 못했다면서 관련자들 일부만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손태승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습니다. 2019년 지주회장을 맡았고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손 전 회장의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출이 크게 늘어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손 전 회장 취임 전엔 5건 4억 5천만 원이던 게 2019년부터 4년 동안 42건 616억 원으로 급증한 겁니다. 이 가운데 350억 원은 허위 문서를 내거나 담보가 안 되는 걸 담보로 잡고 내준 부당 대출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대출 중 269억 원은 이미 연체 중이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과 5월에 관련 조사를 벌이고 본부장 한 명만 면직 처리하고 나머지 감봉 등 내부 징계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를 끝내고 난 뒤인 지난 9일 돼서야 문제가 된 직원들을 뒤늦게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특히 손 전 회장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 전 회장이 관련됐다는 의심은 하고 있다면서 곧 수사기관에 점검 내용을 통보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술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곧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경위와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영종도까지 달리는 폭주 모임이 예고돼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슈퍼카 수십 대가 오전 9시부터 인천 영종대교 휴게소에 모였지만 경찰이 미리 단속에 나서면서 레이스는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선 핵심 경합주인 이른바 러스트벨트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IQ가 낮다며 반격에 나섰지만 내부 문건까지 해킹되는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팝스타 비욘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입장합니다.
Nevada, join me in welcoming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Kamala Harris.
현지 시간 10일 저녁 미국 라스베이거스 민주당 유세 현장입니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4%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해리스가 후보로 나선 지 3주 만에 승부가 뒤집혔습니다. 러스트벨트는 경합지 가운데 선거인단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상 승기를 잡았지만 해리스는 들뜬 분위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We are definitely running as the underdog. We are the underdog. We are out in great numbers, but we got a lot of work to do.
이런 가운데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그들은 이상하다 캠페인을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I think we're very actually I think we're the opposite of weird. They're weird.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습니다.
And in my opinion has a very low IQ, but we'll find out about her IQ during the debate, okay?
하지만 핵심 경합주에서 밀리는 조사 결과에 이어 캠프 내부 문건이 해킹된 사실이 알려지는 등 트럼프 측엔 악재가 겹쳤습니다. 해리스 캠프 측은 다음 주 전당대회 효과까지 끌어내면 상승세를 굳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정한 실물 경제와 국제 정세 등은 언제라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일본에선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지진 대비 용품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심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 재난 대비용품 코너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간이 변기부터 배터리, 비상용 조명은 물론 목장갑과 밧줄, 호루라기 세트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방재용품 진열대 곳곳은 텅 빈 상태입니다.
전례 없는 대지진 주의 발표로 이렇게 지진 대비용품을 파는 곳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규슈 남부에 이르는 난카이 지역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맞먹는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 사람들이 방재용품 사들이기에 나선 겁니다.
난카이 トラフっていう話をテレビで聞いたので対策しなきゃなと思って.
우리로 치면 추석 연휴 같은 본격적인 연휴 시즌을 앞두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늘었지만 걱정은 여전합니다.
子供もちょっと小さいので.
며칠 전 강진이 발생했던 미야자키로 가는 한 가족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는 태풍 소식까지 겹치면서 일본 열도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입니다.
파리올림픽 폐회식 하루 전날까지도 대표팀의 메달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태권도 최고참 이다빈 선수가 값진 동메달을 따냈고 탁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신유빈 선수는 발랄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태권도 여자 67kg급 독일 선수와의 동메달 결정전.
초반 1라운드를 가져온 이다빈이 2라운드에서 상대의 머리 공격에 쓰러지자 관중석에서 안타까운 함성이 나옵니다. 마지막 3라운드에선 작심한 듯 발차기 공격을 퍼부은 이다빈. 통쾌한 뒤후려차기로 상대 보호구를 날려버리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대회 은메달에 이어 올림픽 2회 연속 메달입니다. 11년째 국가대표로 뛰며 동메달을 목에 건 최고참은 올림픽 은퇴를 예고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상받는 시간이다 보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좀.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낸 신유빈은 15일 동안 14경기를 치른 강행군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짜 언니들이 너무 완벽하게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신기하고 언니들 너무 대단하고 언니들 뽀뽀하고 싶어요. 언니들.
높이뛰기 기대주 우상혁은 자신의 최고 기록에 못 미치는 2m 27로 7위에 머물렀습니다. 우상혁은 좋은 자극을 받았다며 LA 올림픽에서 불꽃을 피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17일 동안의 파리 올림픽이 내일 새벽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선수단은 12년 만에 메달 30개를 따냈습니다. 파리 연결하죠. 자, 오선민 기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만큼이나 눈물을 보인 선수가 있다고요?
네, 우상혁 선수와 같은 시각 경기를 펼친 근대우종의 전웅태 선수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근대우종 역사상 최초의 메달을 따낸 선수죠. 오늘 새벽 결승에선 수영까지 3위를 달렸는데 마지막 레이저런에서 거듭된 사격 실수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최종 6위로 2회 연속 메달엔 실패했는데요. 하루 15시간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이 자리까지 왔기에 전웅태 선수는 오늘은 경기가 안 되는 날 중 하나였던 것 같다며 아쉬움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역도의 김수현 선수도 도쿄에 이어서 또 판정이 아쉬움으로 남았네요.
김수현 선수는 인상 3차 시기에서 113kg을 들어올렸는데요. 비디오 판독에서 실패가 선언됐습니다. 용상 2차 시기에서 성공한 147kg도 마찬가지로 판정이 번복됐습니다. 도쿄대회 때도 바벨이 흔들렸다며 실패 판정을 받아 더 아쉬웠을 수 있는데 김수현 선수는 억울해하기보다 다시 죽어라 훈련에 센 캐릭터가 돼서 돌아오겠다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메달 소식이 이어질까요?
네, 조금 전 역도 박혜정 선수가 경기에 나섰고요. 여자 근대우종의 성승민, 김선우 선수도 잠시 뒤 마지막 메달 수확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성승민 선수의 활약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NBA 라이벌 스타 스테픈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가 금메달을 합작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를 꺾고 올림픽 남자 농구 5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첫 득점은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듀렌트의 패스를 받아 날아올라 두 손으로 림을 흔들었습니다. 수비 사이를 가르는 환상적인 패스. 제임스의 이름값을 보여준 플레이로 분위기는 단숨에 미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프랑스도 맞불을 놨습니다. 키 2m 24cm의 장신 웬반야마가 수비를 따돌린 덩크슛을 꽂아넣습니다. 미국이 점수를 벌리며 앞서가면 프랑스가 웬반야마의 석점슛과 야부셀레의 덩크슛으로 뒤쫓았습니다. 4쿼터 3분을 남기고 웬반야마의 골밑슛으로 프랑스가 석점차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드림팀엔 스테픈 커리가 있었습니다. 커리가 석점슛을 잇따라 성공시켰습니다.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도 정확했습니다. 커리는 종료 직전 4개의 석점슛을 몰아넣으며 프랑스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I'm having the best time of my life because you know this might not come around again. So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 대회부터 5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역할과 작품을 선택하겠다. 극과 극의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연기 색깔을 보여주는 배우 조정석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오랜만에 이화신 앵커가 또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좀 뭔가 생경하거나 네. 어색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뉴스까지 어떻게 하고 가실까요?
괜찮으면 제가 한번.
최근에 개봉한 코미디 영화 파일럿의 반응이 네. 대단해요. 조정석 표 코미디가 통했다.
너무 감사하죠.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아유. 영화에서. 거미 씨도 너무 예쁘다고 아유. 말씀을 해줬다고 하던데.
그냥 어느 날 제가 이제 분장을 다 마쳤는데 이제 그 가발에 약간 좀 물기가 촉촉히 이렇게 좀 적셔져 있는 그 모습을 제가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고서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셀카를 찍어서
아, 그래요?
제가 보내줬더니 오늘은 참 예쁘다.
예쁘다고. 네,
근데 앞에 이제 오늘은 이라고.
사실 올해 2024년 8월은 조정석 씨의 달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파일럿 있었고 네. 이제 또 다른 작품 영화 행복의 나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어떤 점에 좀 가장 끌리셨을까요?
저 영화 시나리오 맨 처음 봤을 때 묵직한 한방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이 정인우 이 인물이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그 길잡이 같은 역할이어서 너무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극 중에 그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그 박태주란 인물을 변호하는 변호사인데 그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12.6 사건 관련한 재판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고 실존 인물이었던 박흥주 대령을 모티브로 한 박티주.
네, 맞습니다.
군인을 이제 변호하는 정인우 변호사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 촬영하실 때 감정이 이렇게 막 북받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많았어요.
기억나는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쪽지 재판이라고 막 소리치는 법정 장면도 있고.
그렇죠. 사실 법정신도 법정신이지만 저에게는 그 골프장 장면이 있어요. 저희 영화에. 네, 그 장면 찍을 때 한겨울에 찍었었는데 그 추위도 모를 정도로 그 감정이 막 받쳐서 예.
그때 대사가 혹시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죠. 참 제가 좋아하는 대사이기도 한데 네. 왕이 되고 싶으면 왕을 해. 그리고 돈을 갖고 싶으면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가져. 대신에 사람은 죽이지 마라는 대사가 있죠. 그러니까 배우 조정석이 아니라 사람, 인간 조정석으로 토해내고 싶은 대사였어요.
네. 맞아요. 네. 정인우가 강직하면서도 네. 그 유연함도 있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약간 내내 무겁지만은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 중간중간 웃을 수 있게 해주시는 역할을 조정석 씨가 해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실까? 딱 그 적정한 선으로 하시더라고요.
사실 영화 촬영하면서 그 톤 앤 매너에 대해서는 감독님하고 맨 처음부터 상의를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맨 처음 읽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는 주저없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죠. 예,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해버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좁아지니까.
규정 짓지 않고 네, 열어놓고 네.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올해로 데뷔 20년 차예요.
그러니까요.
네, 수많은 그동안 맡았던 역할들의 이름이 이렇게 스쳐가는 것 같은데 네. 가장 그 사람 조정석한테 많이 영향을 줬던 이름이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사실 행복의 나라의 정인우라는 이 인물이 저한테 아주 새로운 영향을 준 인물 같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이익준
네. 너무 좋았어요.
같아요. 예. 그 이익준이라는 캐릭터한테 많이 배웠어요. 예. 인간 조정석이.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네. 술 취하셨을 때 혼잣말을 녹음하시거나 노래 부르는 거 녹화해 보신 적도 있다고.
예, 아 보셨구나. 예예예. 예, 예, 그렇죠.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실제 연기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래요?
예.
나 근데 그걸 다시 볼 때 너무
민망하죠. 그렇죠. 이런 표정 있었네. 이런 말투 괜찮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재료들을. 네. 많이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거울 보고도 여러 가지 표정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거울 보고 운 적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한번
예.
해보는 거죠.
네.
딸 이야기 하실 때마다 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너무 행복해요.
네. 예. 거미 씨가 뉴스룸에 나와서 그 당시에 예원이한테 많이 불러주는 동요라면서 도토리 동요를 부르셨죠?
아, 예, 봤어요. 봤어요. 네. 이런 노래.
가사가 요즘에 조정석 씨가 딸에게 불러주는 동요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제 노래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왜요?
안 좋아. 아니 제가 저도 몰랐는데 자꾸 바이브레이션을 동요에 넣는다고 했고 요즘에는 좀 예, 바이브레이션도 다 빼고 또 있는 그대로 그 캐릭터에 맞게끔 노래를 많이
어떤 하려고 노래?
그 안녕이 드앙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 한번 그, 알려주실까요? 예.
안녕이 덩 안녕이 덩 혼자 하는 공놀이는 재미가 없당 뭐 이런 그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라
아 너무 슬프네요.
네, 좀 예 네. 마이너예요.
좋아하나요 이 노래 불러주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자기도 되게 많이 하고
아 이 표정 같이 보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불러주시는
그래서 제 표정 많이 따라하고요. 예. 그냥 저예요.
그리고 곧 신인 가수로 데뷔 네.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쑥스럽지만 예.
자작곡이 담겨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미 씨가 네. 도움을 좀 주셨을까요?
많은 도움을 주셨죠 선배님께서. 예. 많은 도움을 주셨죠.
몇 곡이나 다 나오나요 곡이?
제 앨범에 인스트루먼트까지 하면은 총 9곡 이렇게 수록되는 정규 앨범인데요.
네.
저도 떨려요 사실.
8월 30일에 네, 나오는
곡이었는데. 네 곧 있으면 오픈이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하는 게 많으시잖아요. 노래, 연기.
네.
근데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럴 때 행복한 것보다
네.
제가 했던 어떤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봤다. 그로 인해서 많은 뭐 영향을 받았고 너무 좋은 나 영향을 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들이 제일 행복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지금 행복하신가요?
저는 행복합니다.
네. 계속 행복하게 연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지막 인사는 네. 앵커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 이화신 앵커처럼요?
네.
여기 보고 해도.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좋은 연기로 열심히 행복감을 드릴 수 있는 배우 조정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JTBC 뉴스룸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를 거란 예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제주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